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병이었습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낫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 메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병고침이 절실한 환자, 그 환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첫 번 하신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병 낫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What I want 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What I am,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시지만 예수님은 기적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기적의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은 5천명, 7천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I want this, I want that. 그것보다 God, Lord, who am I? What am I before you?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를 부르십니다. 레위.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입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이게? 이게 레위가 도대체 누구야, 이게?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 그러니까 그 뭐 동명이인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러면? 이명 동인인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침에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들을 예? 이명 동인인가요? 뭐 하여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죠? 세관? 세관은 세금 받는 곳이고 세리.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금 걷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그냥 세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IRS면은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때만 해도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제가 그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파산해도 세금은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어도 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건 몰랐는데 하여튼 세금 문제는 뭐 우리에게 특별한 문제인데 당시에는 더 이 세금 하면 세리 하면은 나쁜 사람 이게 같은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리 나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 죄인 이게 같이 붙어 다녔어요. 세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나라에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평화를, 팍스 로마나를 누릴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식민지에서 수많은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이 정도만 걷으면 더 이상 니들이 알아서 걷어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직접 세금을 걷은 게 아니라 세금 걷는 비즈니스가 당시에 있어서 그 비즈니스한테 이제 그 권한을 주고 우리한테 이만큼만 내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세금을 걷었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로마 사람들한테 내가 100원만 내면 되면 사람들한테 2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원은 자기 주머니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서민들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도대체 내가 세금을 얼마에 내도 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성경에 돈 많이 번 세리 한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사케오. 그 성경에 세리장 그랬잖아요. 세리장.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세금 프랜차이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금 걷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세금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세리라고 해도 다 돈이 많았던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단 직원에 불과한 세리도 있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 그 중에 높은 사람이 삭개오였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로마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나라를 배신하고 동족을 배신한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죄인이었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레위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꼭 이 사람을 불렀어야 했나? 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부르셨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신 것도 놀랍지만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레위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레위가 그냥 일어나서 따라가잖아요. 별로 놀라는 표정이 아니신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그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하고 있는데 뭐 친구는 없지만 사람들이 뭐 비난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우 같은 마누라도 얻고 토끼 같은 아이들도 낳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잘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걸 박차고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런 말 한마디 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다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도 못 갔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힘이 퍼져 있었고 레위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거다는 거죠. 저는 레위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렇게 스프링처럼 눌려있던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가 없어요. 레위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레위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데는 아마 제 생각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할 자신만의 가슴앓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레위 자신도 세금 걷는 사람으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So he's got what he wanted, but that wasn't him.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비난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What am I? 저는 레위가 그 질문에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견디지 못했던 레위, 그렇게 속앓이하던 레위에게 예수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레위가 가슴이 막 뛰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찬양이 있었죠.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해야 돼요. 너무 바빠. 제가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막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레위는 그날도 일을 해야 됐던 거죠.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었습니다. 영어에 보면 The Tax Collector's Boo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부스를 이렇게 세워놓은 그림도 있고 그냥 테이블 하나 펼쳐놓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날 레위가 살 수 있었던 공간은 딱 그만큼의 공간이에요. 그것이 테이블이든지 그것이 부스이든지.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레위의 세관 부스를 생각하면서 저는 서울 거리에 가면 복권 판매하는 장소 있죠. 기억나시나요? 껌도 팔고 거기 회수권 토큰도 팔고 복권도 팔고, 그것도 자리세 내야 그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아저씨가 거기서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일 힘든 게 그 공간 안에 하루 종일 갇혀 계시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거랍니다. 그 일을 하면서. 모르겠어요. 제가 레위는 아니지만 테이블 하나 혹은 부스 하나, 보고 싶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하루 종일 앉아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자기 모습이 레위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일은 너무 바빴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직업 때문에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죄인 취급했으니까, 동족들은 그 사람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람들은 레위를 멀리했을 거고 레위는 사람들에게 섞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죄인들밖에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죄인 레위의 친구는 죄인밖에 없었다. 그 15절 말씀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친구가 없었고 그나마 친구들도 다 죄다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갈 수가 없는 거죠.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삭개오도 나무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예수님. 저는 레위가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예수님은 그 레위의 가슴앓이를 보시고 레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저는 이 레위를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레위 생각하고 이 비유를 하신 건 아닐까? I suspect.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의 가슴앓이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너무 잘 아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부르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앓고 있는 레위의 가슴에다 대고 나를 따르라.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름은 아주 짧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영어로 follow me.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말씀이 레위의 가슴을 뚫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사이다라고 그러나요? 사이다? 답답한 마음속에 떨어지는 한 잔의 사이다? 하루 종일 사방 답답한 부스 안에서 쪼그려 살 수밖에 없었던 레위에게 예수님은 그 삶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한마디를 던져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무엇보다 나의 죄라고 하는 삶의 틀 안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그 죄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치기에는 이 장면이 너무 극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울면서 일어났을까? 네, 예수님. 아니면 주먹을 불고, 그렇지, 다시 새로운 삶을 주먹을 불 끈지고 일어났을까? 아니면 너무 기뻐서 환한 얼굴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일어났을까?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죄를 용서하셨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레위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모습과 레위가 일어서는 모습이 딱 겹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가 그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레위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제 생각에는 레위에게 작은 자야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 이야기로 들렸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도 레위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이야기를 들은 레위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한 세리의 마음처럼 가슴 앓고 있는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부르러 왔노라. 엉키고 흐트러진 삶,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내 속에 더러운 영들에게 눌려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제게 오셨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 중에 괴수 바울에게, 바울보다 더한 나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마구간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What I am.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앓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레위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병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폭폭수 같은 복음 한마디에 그 삶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근본 문제는 우리가 가질 것을 못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나라 전체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면 그냥 묻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 중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는 그 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저라고 다를까요? 저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때 용기 내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 못하신 것을 늘 가슴 앓이 하며 사셨다는 것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방송에서 제가 본 것입니다. 무슨 큰 상을 받으셨어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신 목사님 말씀이 저는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그 앓는 가슴 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목사님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평생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레위의 가슴 앓이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겉모양이나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이 모양이냐 불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주 저희 아내에게 여보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이 목사의 가슴 앓이도 봐줄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저 집사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맨날 늦게 오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삐뚤어진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 전에 나오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가슴 앓이를 볼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나니 근본이 안 된 사람이 일어나느니 그런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슴 앓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가 뜨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가슴 앓이를, 아내는 남편의 가슴 앓이를, 우리 자녀들의 가슴 앓이를, 우리 부모님의, 우리 시부모님의 가슴 앓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힘드셨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가슴앓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영혼에게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